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위해 내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와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은 완전한 비핵화와 미북 관계의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구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평양에서 김혁철 전 대사와 2차 정상회담의 의제인 비핵화 실행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NA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한국과 한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양측이 합의한 협정 유효기간과 분담금 액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8개국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 정책 특별대표는 어제 일본 NHK 방송과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 180일 동안 인정했던 대이란 원유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훅 특별대표는 가능한 빨리 이란산 원유 수입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을 밝혀왔다면서 원유를 포함해 무엇이든 이란 제재와 관련해 추가 면제나 예외 인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예외 기간을 뒀던 것은 원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올해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전면 재개하며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이슬람교 발생지인 아라비아 반도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랍에미리트에서 현지 신도들을 위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수도 아부다비 자이드 스포츠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미사에는 아랍에미리트 인근 국가에서 온 신자들을 포함해 모두 18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고 현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또 정부 관리들을 포함해 약 4천 명의 이슬람교 신자들도 미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성경에서 언급한 팔복을 얻기 위해 위대한 행동이나 초인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며 예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살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브라질 등 21개국은 어제 캐나다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이끄는 임시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또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21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원책과 대응을 담은 오타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즉각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을 수행하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평화적인 활동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 터키는 서방 국가들이 베네수엘라의 내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에 대응해 새로운 지대공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오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 같은 새로운 두 개의 미사일 체계 개발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5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유포한 컴퓨터 악성 코드, 즉 멀웨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은 완전한 비핵화와 미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구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기 위해 3일 서울로 향하며 이 기간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도 후속회담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해설입니다. 내일이죠. 6일 평양에서 열리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제재 문제에 대한 합의 여부가 핵심 관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에 대한 이행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죠?
그렇습니다.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관련해서는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 채택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인 비핵화의 경우 미국은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10월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예,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관영 매체를 통해 계속되는 제재 해제 주장이 유일합니다. 반면 상응 조치로 거론되는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의사 표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차 정상회담 날짜가 이미 잡혔는데도 핵심 쟁점인 제재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이군요.
예, 이번에도 정상회담 일정을 먼저 확정한 뒤에 실무자들이 쟁점을 조율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앞으로 3주 정도 남은 정상회담 때까지 실무자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두 정상의 결단에 넘기게 될 전망입니다. 양측이 이미 절충 안에 근접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제재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어떤가요?
미국은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상응 조치를 약속하는 등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제재 완화가 상응 조치에 포함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오로지 제재 해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결단으로 넘어가면 결말이 날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경제 개발을 내세우며 핵포기를 선언하고 미국과 협상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두 정상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정상이 어떤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제재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으려면 큰 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 요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 과정이 20% 달성됐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나요?
예,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워싱턴에 보내고 여러 차례 친서도 주고받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활발하게 간접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정상 모두 만족을 표명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두 정상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미군 유해 송환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발굴해 놓은 유해 송환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지난 1968년 나포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반환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북 간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유포한 컴퓨터 악성 코드 즉 멀웨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최근에 공개된 법원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멀웨어에 감염된 미국 내 컴퓨터들을 대상으로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이들을 미 연방수사국의 인터넷망에 연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미 연방법원은 북한의 해커들이 제어해온 멀웨어 존앱 수사와 관련된 수색 영장 집행을 허가했습니다. 존앱에 감염된 컴퓨터들을 밝혀내고 이들을 미 연방수사국 FBI에 연결시키도록 해달라는 미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검찰의 요청을 승인한 겁니다. 수색영장의 집행기간은 지난달 30일까지로 정해졌는데 법무부는 집행 마지막 날인 이날 영장 승인서류와 검찰의 최초 영장 신청서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수색영장을 허가하는 서류에서 존앱에 감염된 컴퓨터들에서 얻게 되는 IP 주소와 그 외 관련 정보들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수사 중인 북한의 주체가 해당 범죄를 일으켰지만 이 북한의 주체는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중부 캘리포니아 지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색영장이 집행될 컴퓨터들은 중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남부 텍사스와 남부 인디애나, 남부 오하이오, 유타, 중부 플로리다 등 최소 5개 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들 컴퓨터들은 FBI가 사용 중인 IP 주소에 연결돼 이들이 교신 중인 또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를 기록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고 법원 측은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FBI가 존 앱에 감염된 IP 주소들을 찾아내고 궁극적으로 감염된 컴퓨터들의 지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최초 검찰이 영장을 신청한 서류를 통해서도 존 앱의 배후가 북한이며 관련인들을 밝혀내기 위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검찰 측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손상시키고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한 특정 인물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면서도 해당 멀웨어는 악의를 가진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가 개발하고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미 국립 사이버 보안과 커뮤니케이션 통합센터가 발행한 주의보를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발표된 해당 주의보는 존 앱이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에 의해 나왔으며 북한의 많은 멀웨어 도구 중 하나라고 지목했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설명하는 FBI 요원의 진술서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진술서에 따르면 이 요원은 미 공군 특별수사처 요원과 함께 지난 6월 11일 최초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9월까지 추가로 두 차례 영장을 허가받아 존 앱에 감염된 IP 주소를 찾아냈고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16일 현재 2,398개의 감염 IP 주소와 직접 감염을 시키는 123개의 서버 IP를 밝혀냈다고 해당 요원은 명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일삼는 북한의 해커들이 통제해온 존 앱 감염 컴퓨터들을 밝혀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발표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지난해 기소된 북한 해커 박진혁에 이은 추가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전 세계 컴퓨터들은 여전히 북한 정권과 연계된 악성 코드 통제 컴퓨터, 즉 본넷에 감염된 상태라면서 이번 작전을 통해 데이터의 기밀성과 완전성, 가용성에 대해 북한 정부 해커들이 가하는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작전은 법무부가 국가 안보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기소를 포함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란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소니 영화사와 방글라데시 금융기관, 랜섬웨어인 워너크라이 등 다수의 해킹 공격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 박진혁을 같은 해 6월 기소하고 수배를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진혁의 혐의 내용이 담긴 기소장은 총 179쪽에 이르며 여기에는 박진혁이 각종 해킹 공격을 감행할 당시 이용한 약 100개의 이메일 계정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다른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는지 등의 상세한 과정이 담겼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확신이 없는 이상 또 한 번의 정상회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번스 전 차관은 대화를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북한은 현재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핵신고와 같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번스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재 미국 대사를 거쳐 국무부 정무차관을 역임했으며 이란 핵협상을 주도했었습니다. 번스 대사를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해 첫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President Trump deserves some credit for recognizing a year ago that he had to sit down with Kim Jong-un.
약 1년 전 미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력을 동원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동원 전 김정은과 마주앉아 외교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데 대한 공로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과 직접 만나본 미국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김정은과 대면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싱가포르 회담의 실책이라고 보십니까?
We suspended our military exercises and that gave the North Koreans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했고 얻은 것 없이 북한에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핵무기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핵물질은 어디에 있는지 등 핵프로그램 현황조차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협상에서 이런 첫 번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근본적인 타협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협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줄곧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It's positive that the North Koreans are not testing ballistic missiles.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 일본, 한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기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해서 미국 측 지렛대를 더 늘려야 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It's not a realistic goal. No, I think that my sense of the North Koreans is that they are very happy to have a diplomatic dialogue.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북한은 이런 외교적 대화를 하게 돼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느슨해지고 신뢰할 만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보험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에서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From a negotiation standpoint, I'm a former State Department diplomat and I now teach this negoti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s.
협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갑자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용납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수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일본인들과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로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상의 목표여야 하고요.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국가들에게 이 목표 달성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북핵 프로그램은 각종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인정해줄 이유가 없고 국제사회는 이런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I think right now he believes he can have the negotiations and keep his weapons. So we need to increase the economic.
김정은은 지금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정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지나치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보다 김정은에 대해 더 좋게 말하고 있는데 옳지 않고 현명한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상징성, 회담이라는 화려한 행사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한 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부정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If I were advising him, I would say don't go.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양보적 조치가 따라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이상 회담에 가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신고할 준비가 됐다는 확신이 선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신고할 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Well, we have a very skillful negotiator in Stephen Biegun. He is a very smart.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매우 능숙하고 경험 많은 협상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굉장히 숙련된 협상가고요.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진지한지는 이들이 분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 않고 김정은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2차 정상회담에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 전망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재원 기자였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강력히 압박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문제를 미루면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서부에 정착한 탈북민 폴 씨는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막 뭐 봉쇄도 해보고 뭐 서로 나라들이 뭐 북한의 뭐 인권 유린 인권 그런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뭐 유엔에서 하고 했는데 김정은이 조금 나서서 하니까 또 그것도 다 풀어주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고.
폴 씨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지난 1년 사이에 완전히 반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년 전 국정연설 때처럼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잔혹한 독재 정권보다 자국민을 더 잔인하게 억압한 정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미국으로 돌아와 일주일 만에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부모와 탈북민 지성호 씨를 국정연설에 초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We are joined by one more witness to the ominous nature of this regime. His name is Mr. Ji Sung-ho.
트럼프 대통령은 지 씨가 북한 정권의 잔혹한 본성을 보여주는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탈북민들은 말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사는 탈북민 데보라 씨는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인권 정책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 자기 정치 그냥 정권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저는
데보라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인권을 개선하도록 북한에 강력히 요구하고 탈북민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탈북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회유하기 위해 전술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원칙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과 같이 더 강경적인 그런 태도로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핵무기 포기와 관련해서 북한과 대화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이전처럼 더 강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탈북민은 북한 정권에 대해 너무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좀 더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룰 경우 장기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동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계속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계속 작성해서 발행하고 있고 유엔 총회도 작년 11월 달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미국과 한국이 공동 서명을 했고 이 이슈가 사라진 거 아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한 백악관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파티에 지성호 씨를 초대하는 등 관심을 계속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탈북민 지성호 씨를 국정연설에 특별 손님으로 초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놨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B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세빈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상원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인권 등 다른 사안을 의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에 너무 많은 의제를 담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중서부의 탈북민 김혜성 씨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좀 이해합니다. 그건 이자같이. 왜냐하면 목적하던 말을 바로 하고 하나하나 하겠다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되면 좋겠습니다.
김 씨는 북한과의 교류가 지금보다 좀 더 활발하고 원활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인권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없었다는 건데 민주당 지지자가 훨씬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인 1,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1차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았다면서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10%만이 정상회담에 반대한 반면 민주당 77%, 무당파는 5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감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17%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57%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5%는 오히려 핵을 추가 개발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공포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군사 공격이 필요할 만큼 북한을 위협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로 지난해의 29%보다 10%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전체 응답자 가운데 69%는 북한을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공산 진영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군 포로 가운데 폴란드계 미군 포로를 포섭하려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농민과 노동자 계급 출신들을 별도로 분류 관리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과 영국군 포로 가운데 폴란드계 포로들에 관한 자료를 폴란드 보안기관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폴란드의 국가기획원과 협력해 31일 발표한 보고서 북한 기록물 프로젝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거 폴란드 공산당 보안기관이 관리했던 비밀 자료 중에서 북한 관련 기록물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한국전쟁 시기의 서류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로 미국과 영국군의 전쟁 포로에 관한 서류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각계인 사진이 첨부된 군인들의 서류가 담겨 있었는데 모두 북한과 중국 비밀기관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가기획원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철에 담긴 미국과 영국군 전쟁 포로들은 체코 출신 병사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폴란드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류 안에는 군인 또는 그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서술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공산당 첩보기관들이 노동자 또는 농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겨냥한 자료로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보고서에서는 폴란드 군사보안요원이 전쟁 포로를 군대에 포섭하고 석방 후 본국에 돌아가 공산당 보안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심리를 조작하는 방법에 관한 중국어 기밀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노력은 대부분 하위직 또는 하층 사회 계급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군 전쟁 포로들에 관한 모든 서류들이 1952년에 작성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이들 포로들은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1953년에 송환된 군인들의 목록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외부 정보를 통해 세상을 알고 탈북해 한국에서 성공 일지를 써가는 탈북 가장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잠수부인 머구리와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유명 인사가 된 박명호 씨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어제에 이어 보내드리는 박명호 씨의 이야기. 오늘은 박 씨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갈등과 깨달음을 통해 성공을 일굴 수 있었는지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06년 5월 바다의 사선을 넘어 한국에 정착한 박명호 씨의 첫 직업은 안보 강사였습니다. 북한군 장교 출신이란 배경도 있었지만 북한 내 실상을 정확히 한국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 사회는 묻고 살만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좀 말도 안 되는 저 감옥 사회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해야 되겠다. 어쨌든 그 한 가지 생각이었거든 그때는.
박 씨는 한국은 물론 영국 등 해외까지 나가 북한의 현실과 김씨 정권의 잔혹함을 적극 알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못해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 그 고등학교 그런 데서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시는가? 뭐 하시는가 해서 나는 특별히 뭐 직업이 뭐 그렇다고 말했더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북한 사람들이 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다가 와서 여기 와서 적응을 잘 못해서 일정한 직업 없이 탈북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신뢰가 떨어진다는
신뢰가
강한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로 이제 그 강연 난 이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일체 북한으로 말하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죠.
그 학생의 질문 때문에 자신의 한국 정착 의미를 되돌아보게 됐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점검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 길만이 우리 답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듣지 북에서 이리 건달치고 저리 건달치고 하던 사람이 남한에 와서 또 그저 뭐 직업 없이 뭐 일조하기 성공한 것도 없이 뭐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남한 사람들 듣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 씨는 이후 이삿짐센터, 가구 배달업,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사 일을 했지만 뭐 하나 마음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창업하고 싶었던 그에게 큰 도시는 자금 규모가 너무 커 엄두를 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뭔가를 하려면 내가 어떤 한 창업이라든가 하려면 도시는 원래 워낙 이 돈이 이제 다 커져가지고 우리 한국 도시들이 그래서 우리 같은 탈북자가 홀로서 길을 일어선다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셨어요.
지방으로가 돼지를 치며 축산업에 관심도 가져봤지만 역시 축사와 토지 구매에 수억 원이 든다는 걸 알고 포기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사선을 넘어왔던 곳, 바다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혹시 내가 남조선에 가서 최악의 경우에 내가 다시 잠수를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댔어요, 실제.
한국 정착 2년 만에 박 씨는 조업권이 비교적 자유로운 강원도 최북단 고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머구리 직업은 사고 위험이 아주 컸지만 일한 만큼 벌 수 있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잠수가 여기가 이제 월급쟁이가 아니고 플러스제예요. 북한 말로 하면 플러스죠. 여기서 지분이라고 말하는데 잠수가 35%를 잠수가 생산량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100만 원 벌었으면 내가 35만 원을 내가 받는 거죠. 그다음에 보육비 하라고 그다음에 파스 같은 것도 좀 붙이고
머구리 일을 정오전에 끝낸 뒤 박 씨는 다시 생선 벗기는 일 등을 하며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 나는 놀지 않고 또 금물배 이런 들었는데 거기 삐깨주고 뭐.
예.
뭐 했죠. 그럼 뭐 그 돈 다 주니까 그럼 또 거기서 또.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얼마셨습니까?
보통 한 600만, 700만?
2년 만에 어선을 사고 이후 집을 장만하고 큰 횟집도 열었지만 박 씨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우리 일이 더 급한 거예요. 우리 동생은.
노후생활.
예, 우리 일이 더 급한 거예요. 자식들은 여기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젊어 따르고 한 가지만이라도 다 미쳤네요, 그게.
한국이 이미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 거예요.
네, 네, 네.
내가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끝까지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다 나이 먹었어. 다 나보다 나이 이상해. 다른 잠수들을.
맞아요.
근데 70살 먹은 잠수도 있어요.
그래요?
생산활동 별도로 안 지요. 그죠?
지금은 아내가 자신보다 더 한국 생활에 만족해한다며 뿌듯해하는 명호 씨. 자녀들과 가족형 사업을 꿈꾸는 가정이지만 처지가 비슷한 탈북민들에 대한 정도 넉넉합니다. 자기처럼 성공을 꿈꾸며 고성으로 오는 탈북민들에게 조언도 하고 도움도 주는 맏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군은 임대 아파트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1호고 고성군의 정착 1호. 그다음 그 후에 많이 찾아왔어요. 많이 찾아서 잠수부도 많고 또 배 타는 사람도 많고 왔다 뭐 실패해서 간 사람도 있고 또 성공한 사람도 또 많고.
과거 한국전쟁 때 함경도와 강원도 원산 등지에서 내려온 많은 실향민이 속초에 둥지를 튼 것처럼 고성에 정착하는 탈북민도 늘고 있다고 박 씨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이나 과거 수많은 동독인이 서독에 정착한 것처럼 한국에도 더 많은 탈북민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임대 아파트를 주니까 네. 탈북자로서 좋단 말이야, 아파트가. 예. 아무리 임대 아파트라도 이 짝으로 틀면 도물이 쫙 나오지, 이 짝 틀면 차물이 쫙 나오지. 뭐이 방 아니면 단추 하나 놓으면 방 안도 떼지. 뭐 그러니까 여자들 우선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탈북자가 직업이 문제지, 집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집을 중심으로 직업을 구하려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그 주변에서만. 그렇다면 그야말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자기 적성과 기호에 맞는 직업을 전국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임대 아파트가 아쉬워 도전을 꺼리는 탈북민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박 씨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자유를 찾아 새로운 삶에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북한 사람이 제일 고민한 게 그거, 나도 그걸 고민했어요.
예.
저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겠나. 거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모르고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린 여기는 시골 농어촌도 다 일할 사람이 없어 문제잖아요. 일할 일거리를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문제잖아. 외국인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다 쓰고도 그것도 막 붙잡지 못해서 그러잖아. 응? 북한 사람 진짜 응? 알몸으로 여기 나간 사람 다음날부터 응? 다음날부터 일당 받아 일할 수 있어. 어떤 일을 해도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북한의 노동 대중은 100을 일해서 1%도 안 되는 걸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받고
예.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오면 다음날부터 100을 일해서 80을 받는데
네.
그 실패할 사람 누구 있겠어.
박명호 씨는 오늘도 한 가닥 숨질에 의지해 수심 30m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분단의 경계선을 넘은 지 13년째. 지금도 삶 자체가 생과 사의 경계선이라고 말하는 명호 씨. 북한을 탈출해 바깥 세상을 먼저 경험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고 가는 그가 북한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근데 기회는 본인이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요. 본인이 꿈을 꾸고 하면 언젠가는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설을 맞아 두 차례에 걸쳐 보내드린 한국 내 탈북민 박명호 씨의 억척 분투기 여기서 마칩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 동남부 켄터키주에서 살고 있는 바오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짐빔 버번 위스키, 바이블 벨트, 더빈 경주마 경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단어들은 모두 미국의 동남부 켄터키주를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면적의 켄터키주에는 4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산다는데 10명 중 8-9명은 백인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대도시 루이빌에 오늘의 주인공 바오로 씨가 10년째 뿔을 내리고 살고 있는데요. 금요일 오후 바오로 씨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지를 뒤집어 쓰셨네요.
이 동네 다 신축집입니다.
동네가 꽤...
이곳은 루이빌의 한 주택가의 신축 공사 현장인데요.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가를 끼고 여러 채들의 집들이 줄줄이 새로 들어서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바오로 씨는 새 집이 새 주인을 맞이할 단장을 하는데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먼지가 그냥 안개처럼 뿌옇게 울리네, 울려.
정성하는 게 이래요. 나 정성해. 이게 지금 몽땅 정성하고.
아, 오늘 저 집에 카펫을 까셨어요?
바오로 씨는 루이빌에서 알아주는 장판 전문 시공자입니다. 벽지도 바르고 가구도 들이고 이것저것 단장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바로 집안의 바닥을 포장하는 일인데요. 바오로 씨는 새로 지어진 집에 장판을 까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오부터 4시간 동안 먼저 한 집의 시공을 끝내고 앞집으로 이동해 한창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시작이죠.
아,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실 건데요?
네, 바닥.
바닥? 네, 네. 장판 까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청소하시는 거구나.
예, 여기 청소해놓고 네. 이쪽만 좀 깔끔하고.
아이고, 주머니에 이것저것 많이 꽂으셨네. 도구들이.
연장이.
바오로 씨는 이 지역에서 빠르고 깔끔한 시공으로 알아준다고 하는데요. 장판을 깔기 전에 바닥을 덮을 합판 접착 작업을 하는 바오로 씨.
일하시면서 전화 통화도 하시고.
아, 이따 전화하자. 이따 전화하자. 내 좀 바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줄자로 휙휙 치수를 재고 합판을 재단하고 구멍을 뚫어 화장실 바닥에 턱 하고 던지니 꼭 들어맞습니다. 바닥 전문 시공자로 일한 지 해수로 6년째인 바오로 씨는 러시아 벌목공 출신 탈북민입니다. 2008년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바오로 씨는 미국에 북한 인권법이 발효된 이후 러시아에서 온 첫 번째 탈북 난민이었습니다. 바오로 씨가 탈북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또 탈북이 아니죠. 저희들은 탈북이 아닙니다. 탈북이 네. 아니고 돈 벌러 왔죠. 그게 이제 그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는.
언제였어요?
93년도에 왔어요. 92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러시아가 공산당이 무너졌을 때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본주의를 치는 거예요. 러시아를. 그래서 어렵게 왔죠.
그 북한에서 93년도에 이제 러시아로 처음 딱 갔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20대 젊은 나이에
예. 갈 때는 꿈이 뭐예요? 간다고 결정 났을 때는 아주 이제 다 합격되고 이제 간다 할 때는 잠을 못 자는 거죠. 아주 그냥 아 가서 해외 나가면 꽃잎으로 아주 불밝은 방에서 살고 러시아 사람들도 대화만 되면 마음대로 대화할 수 있고 아주 꿈이 야무졌죠. 근데 와 보니까 이야 감옥 감옥보다 더하지. 북한에서 온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니까 아주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사람. 사람들이 생긴 게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눈에 얼굴이 타가지고 언데다 눈에 얼굴이 타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그러면 선생님도 그렇게 될 거란 생각 하셨어요? 이게 뭐지?
아트가 보니까 아주 환장하는 거지 이거. 아, 세상에 나 아주 꽃잎으로 이렇게 되고 사는 거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아주 그냥 뭐 돼지우리 이사이지.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뭐 돈 벌러 왔으니까 보따리 패고 내가 그렇게 되더라도 또 뭐 그 나이 뭐 꿈도 많을 때잖아요.
여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가졌던 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보내요 이제 휴가. 그래가지고 휴가 간 게 이제 96년도에 갔거든요. 96년도에 고난의 행군 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서 일한 거 돈을 못 받았어요. 예, 돈을 못 받아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 한 대를 가거든요. 그때는 이게 이상한 종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예, 가는데 돈은 그래도 뭐 여기만 작은 아니래도 그래도 그때 당시 그 돈이 북한에 나와서 그래도 뭐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는 돈은 벌었죠. 예,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빈손으로 또 고향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임신한 모습을 보고 타지로 간 바오로 씨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뗀 자식 생각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어머 좀 뭐 떡국물이라도 잘해줄까 기다리는 거 아니세요. 나가서 좀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집에 가자. 그때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이게 도망쳐 나와가지고 나중에 노가다를 해가지고 건설 좀 해서 돈을 좀 뭐 그래야 그때 사람들의 목표가 2-3천 벌입니다. 2-3천 벌이면 아주 그냥 춤춤해가지고 집에
벌목장을 이탈하는 것밖에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바오로 씨는 결국 1998년 5년간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벌목소를 탈출했습니다.
뭐 돈 뭐 한 2-3천 불만 뭐 벌면 간다.
이탈하신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어요? 어쨌거나 숨어서 살아야 되니까.
아유 뭐 저는 뭐 나올 때도 돈 좀 주고 신분 다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여권이랑 내 걸 빼가지고 나왔거든요. 여권도 빼가지고 나왔는데 여권이라는 게 이제 5년이잖아요. 근데 나와서 몇 개월 만에 그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그것도 거기는 또 거기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살아갈 방도는 있었지만 1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못 가게 되더라고요. 뭐 별로 해보는 것도 없는데 10년이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집도 못 가는 거고 그 뭐 이제 뭐 오갈 데도 없고 뭐 신분도 있어야 되겠고 그 거기서는 또 신분이 없으면 러시아 같은 데 신분이 없으면 진짜 괴로워요. 길로 다니지를 못해요. 그냥 머리 잠깐만 것만 보면 경찰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잡히는 날도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사람 가득 하잖아요. 거기 서 있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다 봤어요. 패스했잖아요. 한 50m 패스해서 브레이크 세워가지고 후진해서 와요.
그런 삶을 반복하던 바오로 씨는 몽골과 러시아 주변국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켄터키주에서 살고 있는 탈북 남성 바오로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0년 2월 5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공산당의 권력 독점 포기 선언을 합니다.
волны революционного обновления прокатились по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е. В драмат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고르바초프는 이날 정당들이 민주적으로 경쟁하는 다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힙니다.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정치 체제를 민주화하려는 고르바초프의 노력이 마침내 소련의 일당 독재 체제의 붕괴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의 개막 하루 전날 모스크바 시민 50만여 명은 개혁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보수 강경파에 맞서 개혁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일당 독재의 종지부를 찍고 탈공산주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840년 2월 5일 공기 타이어를 발명한 존 보이드 던롭이 스코틀랜드 드래곤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의사였던 던롭이 공기 타이어를 발명하게 된 계기는 그의 아들 존 때문이었습니다. 던롭은 존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꾸 넘어져 다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자전거 바퀴는 쇠로 만들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려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에 던롭은 안전한 바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중 쪼그라든 축구공에 공기를 넣으면 탄력이 좋아지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공기 타이어를 발명하게 됩니다. 던롭은 얇고 기다란 고무판에 양쪽 가장자리를 붙여 튜브를 만들고 그 안에 공기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던롭이 발명한 최초의 공기 타이어였습니다. 던롭은 이어 1888년 공기 타이어 특허를 신청하고 이듬해 던롭 타이어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던롭의 공기 타이어는 이후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로 인해 던롭은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